구약성경 호세아 8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하신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충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에 결실을 맺게 하시되 참으로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가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빛을 다시 한 번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의 어떠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연한 사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성도들은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미래에 있을 일을 예고하는 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선지자들이 했던 전반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미래 일과 관계된 예언은 전체 메시지에 약 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5%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이 언약에 기초한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현실의 삶에 적용해서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여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많은 말씀들은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했을 때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본문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제일 문제 삼으신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 열강을 의지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은 헛것이요 사람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적으로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도시만을 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44편의 마지막 절인 15절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이니 이런 인생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앞서 설명한 모든 이런 내역들을 쭉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이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떤 나라도 홀로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강대국들도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습니다. 강대국들이 그렇다면 약소국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오름을 겪었던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이스라엘도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외교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세상을 요새로 도움의 방패로 삼는 것은 세상 열강의 힘에 기대어 생존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우냐 교회답지 않느냐 하는 그 여부는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어떤 문제인지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참으로 유력한 인사들이 교회 안에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으로 교회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별로 없는 미미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저 시민으로서 그저 셀러리맨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랄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교회다우냐 교회답지 못하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하는 여부로 우리가 정말 신자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 아수르로 갔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13절에서는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구걸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될 이스라엘이 이처럼 세상 열강들을 의지했으니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과 같아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 백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큰 특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다르심을 받아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제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7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의 더 분명한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을 심는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헛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면서 바람을 심다는 이 말은 우상숭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닌 오늘 본문과 8절과 이하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바람을 심다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을 심고라는 이 말은 동맹국들을 더 의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광풍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세상 열강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기폭제가 되어 오히려 세상 열강으로부터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더 무자비한 침략을 당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고 거두는 표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들이 이미 파멸의 씨앗을 심었고 그 파멸의 씨앗을 결국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매일 심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일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거둘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조차 일종의 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게으름을 심었으니 게으름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어려웠는가? 대개 보면 세상을 의지했다가 제가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아니면 어떤 권력 기관이든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스스로 그분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가 오히려 그 믿음이 자신에게 큰 폐해로 돌아오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만이 아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일인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서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죠. 이삭을 맺지 못하지만 혹시 맺어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삼키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미 삼켜졌다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다급하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켜진다는 말은 멸망과 폐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 인맥, 물질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이루고 신자다운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성형부를 할 때마다 그런 비유를 듭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빼버리는데도 인맥끼리 얽혀있고 친인척끼리 얽혀있어서 우리 한번 교회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것은 세상 패거리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어떤 행사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은 우리의 발등을 찍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손해를 가져두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을 것 같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손도 잡고 동맹도 맺고 MOU도 맺고 합니다. 다 남는 장사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 친하려고 왔어요? 희생 봉사를 아끼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친하십니까?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자신에게 큰 손해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쓸모없다라고 내버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1년에 한번 내어 쓰든지 아니면 찬장에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 쓸만한 그릇일까요? 언제든지 꺼내어서 쓸 수 있는 편한 그릇이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담 안에 다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집단이 모이면 더 큰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집단으로 얽히면 혼자 할 수 없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이면 더 선한 것, 더 의로운 것, 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로 부름받았는데 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무엇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산상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존재성 자체가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금이요 빛이 아니어서 맛을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데 밟히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지만 본래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난 자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라는 이 말 마치 외롭게 떠도는 누구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외롭게 떠도는 나귀처럼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타다가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 이 들나귀의 성향을 이야기하는데 속욕이 가득 차서 헐떡거리면서 짝짓기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로 갔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남편이 하나님을 내버리고 이방 나라와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더더욱 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값은 매춘부가 자신의 몸을 파는 대가로 얻는 화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매춘부는 상대로부터 값을 받고 자기 몸을 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도리어 값을 주고 행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공까지 바쳤다 그런 이야기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돈까지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가를 우리가 치룹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항상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었습니다. 공물을 바쳐야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해서 조세를 거두어서 일정한 분량을 갖다 바쳐야만 되었습니다. 봉신국가였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쇠해지죠?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쇠하기 시작하리라. 10절에. 이방 나라 왕이 지워진 짐으로 국력은 점점 쇠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작 마당에 있는 지푸라기를 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끌어모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방 나라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모아서 무엇합니까? 이방 나라를 모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쫓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땅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방위비도 분담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는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대가를 치르시죠. 심지어 자신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지극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희생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날 낮 예배 밤 예배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온 일이라서 다른 일은 빠져도 예배는 거르지 않는 분들 있죠.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가 절차를 따라 집행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을 달래고 자신의 요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배와 삶에서 두 가지 방식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경건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특별히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남는가 남지 않는가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넘어서는 결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의 연속의 과정이 6일 동안에 펼쳐지고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주일날 예배는 앉아서 잘 드리는데 6일 동안의 삶에서 전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삶이야 어떻게 살든지 무관심하시고 제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삶이 예배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언약의 후손들, 여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다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박윤선 교장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공부해서 죽으시라요.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컨닝도 하고 불법도 자행하면서 성적만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렇거든요. 우상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든 나한테 좋은 것만 갖다 바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지 아니하면 마치 세상에 무슨 우상 섬기듯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길들여져다 보니까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셋도 마찬가지고 셋의 후손인 아브람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장소가 죄 위에 죄를 더 하나 더하는 죄 짓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은혜의 수단이 정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은혜답게 감사하게 받고 누리며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뭐 우리나라의 직지신경이면 더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그때 성경책은 집 한 두세 채 값이었습니다. 집 두세 채 값을 줘도 못 샀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있죠. 성경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들 집에 가보세요. 그런데 은혜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고요. 마음이 낮춰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한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로 기록했다는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7장 9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아요. 이방인에게 율법은 낯설고 생소한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가지로 말씀했지만 도대체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다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율법은 참된 것이 무엇이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규범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따라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참되고 의롭게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탁월한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여부가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근간, 말씀의 근간, 기준과 판단 원칙을 따라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취해야 될 일과 취하지 않아야 될 일을 결정하면서 일상의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듣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참된 지식을 가진 민족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말씀도 여기 있습니까? 마치 이방인 처럼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는 분들 몇 분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은 했지만 뭐라고 분명히 말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율법하면 마음의 어떤 기쁨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담긴 613가지의 명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하면 죄책감, 그 다음에 율법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좌절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죄책감과 좌절감이라는 정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용도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부딪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리운답에서 배운 것처럼 그죠?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속적으로 신종하기 위해서는 도무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노래를 했지요.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과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자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징의 시점은 곧 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때 내가 회심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가 적어도 십수년 전이었다면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 안에서 어떤 모종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인격적으로 순종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과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나타나요. 근데 그 간과하신 것은 몰라서 간과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 수 없어서 우리가 간과했던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리스도께 다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것이지 실제로 죄값을 그냥 치르지 않고 그냥 탕감해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을 받는 거지 그냥 호공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이게 과연 복음 맞느냐? 성경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복음 맞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기억한다는 이 말은 법정 용어인데 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기억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거예요. 벌한다는 이 단어 계수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심방한다는 뜻입니다. 죄 목록 빚장부를 가지고 다 심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죄값을 갚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처음의 상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눕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 은혜 받은 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관은 이런 정도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건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곳곳에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왕궁과 성읍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궁과 성읍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음을 정말로 가시적으로 삶으로 그냥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경건한 왕들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성전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읍을 견고히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잘 견고하게 쌓아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었던 나라인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8장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범한 죄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도 보시면 첫째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왕과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4절 하반절에서도 6절에 나타나 있는 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든 죄였습니다. 세 번째 죄는 9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바 세상 열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큰 죄는 5절과 6절 또 11절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의 제사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제사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죄는 12절에 살펴본 바 그리고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율법을 어기고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셔야 되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면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면요. 그냥 내놓은 자식을 자식처럼 취급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보호자요, 구원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자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범죄 목록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들을 다루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가 하면 예상치 못했던 방식대로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예고하신 방식대로 다루십니다.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 여기다 여기 호세아서도 끼워놓으시고 신명기 말씀으로 좀 왔다 갔다 해보면 좋겠는데 보면 1절에 독수리라고 하는 이 비유가 사용되었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독수리는 이방 나라를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49절을 보세요. 28장 49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49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신명기 28장 6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적 방식으로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3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15절을 또 보시면 32장 15절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뭐 미래에 있을 어떤 일만 자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5%도 안 됩니다. 한 3%나 될까요? 거의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 언약적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목적으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가하신 것입니까?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따라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나타나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0장에 나타나지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열성입니다. 열성. 그분은 얼마나 열심 있는 분인지 몰라요.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는 거룩한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과 같은 감정과 기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존재 본질과 관계된 어떤 면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다가도 힘이 빠져버리죠. 하다가도 지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말을 우리의 정서 안에서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서 시샘을 하고 시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 긍정적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깨뜨려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자신과 동여매시고 끝까지 그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일을 번거로워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이신론, 범신론, 삼일체신론 이렇게 신일론을 세 가지로 나누죠. 이신론의 신을 보통 시계를 만드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단 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작동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시계 만드는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신론의 신은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냥 두고만 보지 아니하시고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음이 무거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통전적으로 이해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선지서도 보고 역사서를 보면서 계시록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면 여기 나타난 바대로 이방 나라로 사라져 펴가도록 하겠다. 그들을 다 패해버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을 담는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뭐 우리보다 훌륭해서 여기다가 써놨겠습니까?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기 때문이죠. 은혜로 구원했지만, 그래야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보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도 나타나죠.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종을 계속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보내잖아요. 그죠? 아들을 죽여버리죠. 결국은 이 한계를 도대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정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그분께서 친히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거두시는 은혜 위를 더듬는 길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여실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죠, 좀? 야, 이 교회가 왜 이런가? 이상한 사람이 앞서가지고 기독교에 먹칠을 하는 이런 시대죠.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펼쳐나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너무나 부정적이고 마음이 무겁지만 바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은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분투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를 경외함이 없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결국 타락하고 말았고 그들이 믿었던 강두교에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참 충격이 있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부정적 정서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 너머에 찬란한 복음의 햇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투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초로 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